자,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얼굴을 고정하시고 자기 얼굴 앞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교정하시고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고 저희를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겨울에는 이게 난방 문제 때문에 히터 같은 것을 틀게 되면 이게 참 따뜻하긴 한데 이 목에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특별히 이 앞쪽에서 이렇게 이제 서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저쪽에서 이렇게 뜨거운 공기로 겨울 나와서 그래서 이게 목이 대단히 이제 좀 칼칼한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인 생애, 우리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3년 반으로 되어 있죠. 30세쯤 되셨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제 명절에 올라가시는 기록이 세 번이 나오면서 그래서 총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 기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셔야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시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그 시점에 이제 발생한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3년여 동안 제자들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일, 고난의 잔이라고 말씀하신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제 올라가고 계시는 길이신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우리 같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44절부터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읽은 데가 5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44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마음속에는 지금 사람의 아들, 즉 이제 개역성경에 인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사람인 아들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인데 제가 어릴 때는 인자가 누구 여자 이름인 줄 알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저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걸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흠정에서 이걸 풀어서 써놨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 호칭을 쓰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지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을 때가 이제 가까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44절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앞쪽으로 가면 22절에도 한번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구장인데요. 2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일으켜지리라.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고난,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마음에 두고 계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같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 제자들의 마음이 나온 곳은 46절입니다. 46절 보시면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이 예수님, 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 장정만 5천명 이상을 먹이실 수 있는 이런 분, 그렇죠? 바다 위를 배가 아니라 그냥 걸어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분,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분, 이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시면 그러면은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 즉시 왕위에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덩달아서 이제 거기서 한 자리씩 크게 차지할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지금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가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침대에 누웠는데 꿈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지도상으로 볼때 저쪽 북쪽 예수님의 그 주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과 남쪽이 이제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여기서 이 아래에서 위로 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갈때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곳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38선 같은 곳이 이제 판문점 같은 곳이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이렇게 직선 거리로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리적으로는 아래쪽이지만 예루살렘 우리가 보통 서울로 상경한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성경도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척한 것입니다. 왜 배척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곳이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도시에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내게 좀 마실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설명을 어떻게 다뤄놨냐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반목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혈통, 순수한 혈통을 이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참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섞였어요. 이민족하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또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 취급을 당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든 또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든 직선거리로 가면은 쉽고 빠르게 갈 길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일부러 그 지역을 통과 안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 가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도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시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일행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배경을 잠깐 보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환호하면서 이분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는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이제 그 장관들이 될 거예요. 장관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진군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게다가 지금 요 사건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의 9장의 28절 부분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니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고 눈부시게 빛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특별히 소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산으로 같이 데리고 가셔서 장차 임하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지금 변해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서 그 유대 땅에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거하실 때는 그분은 되게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을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33세 반에 돌아가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네가 나이가 50이라 그랬나요? 50도 안 돼서 어떻게 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뭐 먼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0살 초반, 30대 초반인 분이 그렇게 늙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우리 그 소위 캐톨릭에서 그려놓은 그 정화라고 하는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어떤 그긴 머리에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그런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산에 올라가서 지금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형상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걸 직접 보고 내려온 거예요. 이걸. 이 모습을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마음이 부풀어 있겠어요. 이런 분이 곧바로 왕이 되실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는 데는 또 이들의 기질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12명을 특별히 불러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 12명의 이름을 소개할 때 12명 제자의 이름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서부터 보면 그분께서 열두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시몬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또 그분께서 보아노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천둥의 아들들. 보아노게라는 이 말이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참 불같으면 천둥 같다. 말소리도 막 그냥 천둥 같고 막 그냥 천상 남자인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뭐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대단히 이제 남자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질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니 곧바로 이분이 왕이 되실 분인데 이런 우리를 지금 배척한다고 생각하니까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욱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5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마 54절이 제가 알기로 그 개역성경에는 그 뒷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 요 구절이 아니라고 다음 구절이 없나 보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니 저자들을 당장 우리가 당장 해치워 버릴까요? 이렇게. 근데 자기들이 해치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단히 대담해졌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태워버리게 할까요? 아주 담대하게 자기들이 마치 그럴 실제적인 어떤 능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제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보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한 채 육신적으로 행했습니다. 이들은 이 교만과 우쭐댐 속에서 자기들의 그 출세의 길에 방해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 없는, 가차없는 그 심판과 정죄를 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야고보와 요한이 속해 있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누구의 영에 속해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시지요. 이들이 지금 다른 영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죽이려 했습니다.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대했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 태우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다, 이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 그렇게 태워버리는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 이 순간에 그 엘리사 이야기가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 중에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려 할 때 그 어린아이들이, 그 도시의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마 머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여기 이제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어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몇 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어린 아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이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야,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뭐 이렇게 이제 놀린 것입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놀렸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참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사와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조금 조롱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 있을까? 사실 쉽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무슨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분명히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마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히 천진난만한 그 보통 아이들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주했더니 숲에서 암컴 두 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저주했더니 곰이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냥 갈갈이 그냥 몸을 찢어놓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2명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구약 성경의 이 기록이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들을 딱 저주하면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 도시를 전체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살라버리는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명백한 실수,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는데 이러한 실수를 보면서 이것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매 순간 인식하지 못할 때 똑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영은 이 영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고 또 살게 된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라이프 그럴 때 영어의 라이프가 우리말로 생명으로도 번역되고 삶으로도 번역되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지옥에서 건진받은 이 생명이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천국과는 자격을 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그 인간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렇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우리가 속해 있는 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목자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자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이 바로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카톨릭의 역사도 아니고요. 또 카톨릭의 그 뿌리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의 역사도 아닙니다. 수많은 그 프로테스탄트, 그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참된 성도들을 대단히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실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기꺼이 죽어갔지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사회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 한국 기독교가 대단히 양적으로 팽창되면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누가 시장이 됐다. 이 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역사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오히려 그 비슷한 그 시도를 했던 그 이 칼빈의 경우에 제네바라는 그 도시 하나를 완전히 그 기독교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만큼이나 엄격한 그러한 이 법들을 세세하게 정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일거수 일투족을 이 통제를 했거든요. 술 마시면 구류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으면서 기꺼이 죽어갈지언정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거나 상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이 바로 그 영입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섬김을 받는 대신에 기꺼이 섬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사용하는 그러한 영인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거짓 목자들은 그 목자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께 주신, 내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켰고, 멸망의 아들, 이게 이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외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을 기계의 부속품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속해 있는 이 영이 어떤 영인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 이런 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런 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에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이 요한이 다른 영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데 너희가 그걸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게 될 때, 그 인식이 희미해질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에 속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영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멸하는 영, 이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생명을 멸하는 영, 이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의 초청을, 이 평생의 수많은 기회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그 영원한 그 불못이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그것 말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고 이 사람이 그냥 멋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 죽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자기 몸을 자해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하는 이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일컬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이 아니라 사람을 멸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을 돌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찾아오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 아들이 미친 증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8절에 보면은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미친 증세와 물에 빠지게 만들고 불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증세가 지금 마귀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게 될 때, 우리는 마치 마귀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멸하는, 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이 성경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꽤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참 편안하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알고 그 성경 그 구절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논박하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입증하고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은 계속 위축이 돼 있고 이론적으로 머리에서는 아 그래 맞아. 당신이 하는 말이 맞아. 맞아.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이 영적인 그런 것들이 대단히 사람을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 안에서 교제했는데, 내가 살아나는 느낌보다는 내가 축 처지고 그냥 이렇게 다운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이것을 죽을 환자를 수술을 해내는, 환부를 도려내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수술용 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요리를 맛있게 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주방용 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마치 흉기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을 긁고 핥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를 쓰러뜨리고 상대를 제압하는 데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이 하는 실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때 우리는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아까 이야기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서 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지면서 나도 같이 사는 그러한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매 순간 그리스도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그 풍성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살아있는 교제의 느낌,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면 늘그 믿음의 간증, 삶의 그 간증이 늘 풍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살아있는 간증들이 늘 풍성해요. 그런 것을 들을 때 우리가 같이 아, 참 주님께 감사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도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들어졌던 꽃에 스프레이로 물을 주고 물을 뿌린 것 같은 그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막 피어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어린 그런 지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방향을 잘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의 어떤 교리들을 나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연약한 지체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양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먼저 이 어린 그리스도인이 겪어왔던 길을 겪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극복하는지를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말로는 제시해 줄 수 있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때는 이렇게 위로를 받았고 이러한 일들은 이렇게 내가 헤쳐나왔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 그것을 나눠줄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단지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카더라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카더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한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그 삶이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때는 뭐 성경의 이 율법의 자구까지를 다 들어가면서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봤더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더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서 그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그 말씀으로 입증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중적인 태도가 없고 그래서 진실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있고 그 안에 능력도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변해서 빛이 됩니다. 또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됩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불화가 변해서 평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면, 어떤 모임에 가면, 누구와 만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참 여러 가지 껄끄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섞여서 개입이 되면은 그러한 분위기들이 평화로운 분위기로 그렇게 바뀝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영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을 멸하는 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아직까지 이 영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우리 안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에 속하게 되시기를, 즉 구원받게 되시기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지 않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자기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해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구에 속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영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신사적으로 보여도 그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기를,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즉 생명을 살리는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그 인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다독이고 복음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풍성한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함께 교제하고 싶은, 조금만 더 있고 싶은,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지 않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우쭐대면서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멸하는 영, 생명을 멸하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생명을 살리는 영인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던 다윗은 그 하프를 타면서 그 사울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악한 영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는 그 영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그 권리, 어떤 권력으로 죽이는 그 영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화평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영,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매 순간 그것을 인식하고 죽어있는 많은 영들을 살리고 또 그 살아난 그 영들에게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회복시키는 일에 다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